6장 13절 전반부 그리고 7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6장 13절의 전반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두 번째 본문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여섯 번째 청원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하도 찾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자기 차 유리창에다가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찰관 귀하, 저는 오늘 이 주차장을 20바퀴나 뱅뱅 돌았는데도 공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주차하게 되었고 오늘 제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메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용물을 보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쪽지 옆에 또 한 쪽지가 붙어 있는데 이제 경찰관이 쓴 쪽지였습니다. 차주 귀하, 나는 이곳을 20년 동안 뱅뱅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이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내 직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두 사람은 뭐 분명히 크리스찬이겠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어떤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말씀일까 하고 생각할 때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그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으로 들리시죠? 물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말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그런 그 예를 들면은 뭐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뭐 성적 유혹이라든지 뭐 도박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도덕적 범주 안에서의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벗어나서 넓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유혹을 많이 당하죠. 집에서 먼저 숙제하고 나가서 놀려 그러는데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이 막 놀자 그러면은 그 유혹 당해서 이제 나갔다가 그다음에 들어오는 즉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한 차례 또 행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어릴 때 그 유혹이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 지갑일 것 같아요. 동전이 들어 있는 지갑 이런 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의 시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삶,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물, 이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청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청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깊이 내재한 수치심, 이것이 또 영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영생의 장애물로서 이 시험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영역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요즘 다루고 있는 이제 산상수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장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무슨 말이죠? 그 넓은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넓은 문에 빠질 수 있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먼저 넓은 길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 이제 말씀 한 주제하고, 또 사실은 두 번째로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그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넓은 길, 넓은 문에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길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13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된 길이죠. 동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생활의 관심사가 같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죠. 쉽다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차원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그것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생존의 길에 연연해서 집착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세속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행동 양식에 빠져 있다라든지, 이것은 대체적으로 넓은 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나단 리빙스톤이라는 그 갈매기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조나단이라는 주인공 갈매기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갈매기들은 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이제 어선을 쫓아다닙니다. 어선에서는 잡은 생선들을 다 손질하고 깨끗하게 이제 내장을 벗겨내죠. 그리고 그 내장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 던져진 그 이제 내장의 찌꺼기들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든 갈매기들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이제 쟁취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매기들은 우리는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 외에 살 길이 또 어디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면서 살지언정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죠. 여러분들과 이제 뭐 제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할 때 주인공이 가지 않는 길은 거의 다 대부분 넓은 길입니다. 99%를 넓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주인공은 정의롭고 또 자신의 인생을 찾고 또 무언가 자기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시련을 해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비유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넓은 길은 이와 같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공통 관심사인 생존과 세속에 관해서 서로 동의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넓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태생 후에 얼마 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직접 그러진 않는데 얼마 후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 삶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것도 눈여겨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기의 그 중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보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 그 문제이죠. 자기 사랑 이러면은 아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생각되는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 중심적인 삶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내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진시키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또 신경증 증세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 아 우리 이 현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타인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워낙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넓은 길로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산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삶을 찾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내 자신만이 걸어가야 할 영생의 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 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자신에게는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다라는 확신이 있는 바로 그 길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 전창진 집사님께서 창조와 진화에 관한 굉장히 유익한 세미나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창조를 믿는데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그런 세미나 할 수 있습니까? 또 과학을 과학자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세미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오기까지 집사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소명 의식을 얻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다. 이렇게 믿고 투신했고 애써 왔기 때문에 뭐 진화론, 뭐 창조론 세미나 강서로서 뭐 이렇게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타인 중심적인 삶에 이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피워내야 할 꽃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꽃을 피워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공 중심적인 사고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빠지는 넓은 길인데 그 성공 중심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넓은 길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맞죠. 그런데 의사와 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시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이겨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바라보고 그것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그 성공 중심적인 그 희망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굉장히 그 경쟁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뭐 세상에 뭐 대통령은 몇 명 안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 된 것도 넓은 길로서 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운 좋게 난 머리도 따라주고 운도 따라주고 뭐 부모도 잘 만났고 뭐 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조화로 인해서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공지향적인 삶 속에서 내어버린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 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어떤 특정 소수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활동해서 이루어낸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다 공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동네, 우리 같은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주로 이제 과외 공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과외를 가는데 제 주머니에 극장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 유혹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극장에 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뭐 그 친구 부모님, 또 동네 어른들이 몇 명이 우리 집에 모여서 그 영화 상영 시간이 길어지는 줄도 모르시고 애타하면서 기다리시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유혹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영화표를 가지고 있어 극장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혹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저는 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마음 먹은 때 갈 수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으면은 나는 공짜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누가 먼저 유혹했고 뭐 이런 게 없, 그 기억이 안 나요. 둘이 동시에 쾌락의 길로 가기로 이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갈 때 우리 강요받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아버지의 유언이 뭐가 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것이 되고 싶지만 뭐 나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우리 엄마가 너무나 이 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나 나는 뭐 내 꿈은 다른 거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반 훨씬 넘습니다. 반이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은 그 원인 중에 거의 99%는 부모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자기가 훨씬 잘하면서도 부모 때문에 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정말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죠, 그죠?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 갔던, 누가 유혹을 당해서 갔던지 간에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한 길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막강하게 나를 강압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고 갔으면 나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길의 특징은 모두 다 동의하는 길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로 이 넓은 길의 특징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무엇입니까?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막 지글지글 타오는 거, 그게 멸망인가요? 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지옥불에 탑니까? 물론 뭐 그것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멸망이라는 것은 정말 끝도 한도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허무에 빠지는 것,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깊고 수치스러운 후회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길을 잘 꽃피워내면서 살지 못하면 결국 생의 끝자락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나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심했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을까? 지금 도대체 나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허무와 또 수치스러운 후회와 거기에 영원히 잠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멀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적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적으니까 그냥 뭐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 택해서 가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말씀이 임했으면, 아, 나는 지금 어떻게 좁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시라고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발견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넓은 길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이제 또 새기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과연 종교적 대량화, 대중화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현대에 혼동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대량화, 기독교의 대중화라는 그 길이 과연 진짜 진리의 길이고 진짜 축복의 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비성서적인 제도와 비성서적인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해도 다수의 성도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큰 교회를 따라하기를 마땅히 여기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형교회가 앞서가면서 뭔가 더 잘해서 축복의 길을 개척해낸 듯한 인상을 풍기고 그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에는 대형교회 다니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대형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로 말미암아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대량화, 대중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약속일까요? 축복일까요? 기독교는 대중화를 통한 축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만 명이 모이든 백만 명이 모이든 어떤 한 사람에게, 거기는 분명한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진액이 흘러들어가서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축복의 꽃이 피어나는가, 거기에 기독교 축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냥 아, 우리 교회 좋다, 내가 이 교회 들어와서 교육받았다, 내가 이 교회 들어와서 배웠더니 아, 나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것으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축복에 신뢰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진지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확신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또 어느 교회 다니는 뭐 누구 뭐 이렇게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에 나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건입니다. 대량화, 대중화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거짓된 안정감을 발견하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일 수 없다라는 것. 그냥 모여있는 큰 것, 화려한 것, 좋은 사운드도 뭐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지만 뭐 성가대가 뭐 100명, 200명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보이는 그런 것이 과연 축복의 결과물인가? 아닐 수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중 집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교회로 인도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자신의 신앙은 일단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교회에서 내가 뭐 어떤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뭐 나는 뭐 어떤 훈련을 내 이수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증명이 아니라 그 뭐냐? 수료증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진짜 문제가 뭐죠?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틀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 형성되어 가야 할 그 신앙의 틀이 점점 경직된다 이것이죠. 경직되어서 내게 어떤 새로운 사건, 뭐 교회를 떠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앙인들을 만난다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내 자기의 그 신앙의 틀이 경직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어떤 깊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판단의 잣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만 수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는 보수성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래 지나갈수록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더욱 새로워져야 하고 더욱 넓어져야 하고 그럼으로써 내 인격의 통합이 잘 일어나야 하고 인격의 통합이 일어나면 수용성과 유연성이 풍성해져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기 틀에 비추어서 볼 때 틀리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이고 저거는 뭐 악한 것의 어떤 뭐 영향이다라고만 보고 이렇게만 하게 보이면은 그렇게 보이는 자기의 경직된 신앙의 눈이 자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세상의 유니버설 처치,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딱 하나입니다. 크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꺼번에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로컬 교회로서 그 큰 교회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근데 이 지체들끼리 같이 합쳐서 진리의 길을 같이 정진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실갱이를 벌이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축복의 세계 안에서 함께 행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청원은 넓은 길로서 대량화, 대중화,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어떠한 욕심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의 유혹으로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이고 대량화됐다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 속에서 위험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철함과 통찰력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인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좁은 길을 간 사람이고 솔로몬은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이었죠. 이스라엘 왕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날까지도 다 통틀어서 이 두 왕이 다스렸던 시기는 최고의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인 위상도 뭐 전성기를 이루었고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조공도 바치고 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재임 기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그 차이를 만들어낸 한 가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못했느냐, 지금 이 문제였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좀 먼저 볼까요? 다윗이 이제 왕 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성기를 보낼 때 바로 그 절정의 시점에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끌어들여서 불륜을 저지르는 죄를 짓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까지도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다 넓은 길 가는 그런 왕들 따라서 나도 좀 해봤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이 스캔들 일으키고 그러면은 죄책감 당연히 느끼겠죠. 뭐 스캔들을 하고서도 또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통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깨우쳐준 것은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었죠. 또 자신은 나단의 말을 통해서 이걸 안 거죠. 나 자신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해야 하는 그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또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스크린에 나오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잘 한 측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그 나라 차원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례를 정착시킨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의 재위 기간에 쟁취를 했죠.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모든 시스템들을 예루살렘으로 중앙 집권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의의 정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텐트에서 드렸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제사를 원하시면, 그렇죠? 주께서 제사를 원하시면 내가 소 천 마리를 못 드리고 양 만 마리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 많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절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나라 차원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제의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량화, 대중화, 제도화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뭐죠? 이 신앙의 진수를 깨달은 것을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는 것이죠. 다 제도화되어 있는 가운데 그것도 자기가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의 통회하는 마음, 나의 눈물을 원하셔.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다윗. 이것이 정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죠. 반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물려줬죠, 나라를. 중앙 집권화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구도를 제도화했습니다. 이 제도화를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권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때 상황이 얼마나 난잡하고 그리고 어수선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솔로몬은 가장 막내 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형들, 뭐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그 많은 형들이 그 위세를 떠는 가운데 주눅이 들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권력을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구도화를 시켜버려야죠. 제도화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협조했던 뭐 그 충신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전을 지었죠. 약간 여기서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왜 성전을 그렇게 기를 쓰고 지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들여오고 숭배했습니다. 여기에 여자 문제 들어오죠. 이웃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후궁이 뭐 700인가 뭐 첩이 300인가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다 용납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냐고요? 회개를 못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국가의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여호와 신앙을 몽땅 대량화, 대중화, 제도화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넓은 길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넓은 길로 들어와 있으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길을 자기가 해놓은 이 성전과 또 뭐 제례와 모든 것들을 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진리의 길이라고 말해놓고는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양분되어서 북과 남으로 갈라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짧은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수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모든 사회와 또 모든은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리와 사건을 저지르면서도 통회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의 하나같은 공통적인 우려는 대량화, 대중화, 제도화된 한국교회가 이미 회개와 통회의 시점을 지나간 것 아닌가. 너무나 떨리고 무서운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자신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찢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이 넓은 길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뭐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 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임한 즉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런 대량화 제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에서 애통과 통회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그 나의 모습을 거짓된 모습이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허위적인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통회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넓은 길에 들어와 있으면서 넓은 길에서 자기보다 좀 더 잘못하는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무의미한 토론을 벌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청원에는 바로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시험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면 회개 불가능한 상태도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좁은 길이라도 그것을 걷는 그럼으로써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동경하고 있진 않은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진 않은가, 또 나는 나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만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꽃피워내기를 원하는가, 우리 그러한 측면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넓은 길의 위험성과 또 좁은 길로 가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택하여 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니하고 그리고 헛된 안정감 속에 우리의 신앙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든 괜찮지 않든 오늘 내가 주님께 몰두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약속하신 정말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인생에 정말 그것을 통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